갈라디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진을 넘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까 자기의 입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귀는 있고 남의 귀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또한 나의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린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 명령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고 또한 나의 지도자로 표트로 삼기 위한 그런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신자라 이렇게 할 때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좀 부담이 가는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것부터 거부하고 들어가는 게 신자다 이렇게 하니까는 참 이 신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문제냐는 것을 참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뭐 가정도 필요 없고 또 뭐 저축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죠. 신자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각자 그 환경과 조건이라는 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다 다르지만은 이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환경들 또한 조건들이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내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걸 알고 그걸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불평을 많이 했죠. 10번씩 불평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뭐 마실 게 없다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만나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에요. 뭐 부추, 수박, 뭐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육신을 먹이면서 그들이 원한 걸 안 줍니다. 만나를 줘버려요, 하늘의 음식을.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라면은 만나 필요 없이 그들이 원한 것 주면 됩니다. 뭐 탕수육 주던가 짜장면 주던가 볶음밥 주던가 원하는 것 주면 돼요. 그게 애굽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늘의 양식을 딱 내려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 양식 그것까지 불평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양식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는 겁니다. 뭔가 양식을 먹고 배는 부르지만 분명히 만나 먹고는 배가 부르죠. 뱃속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그걸 먹지만 그렇지 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사람은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양식이 나를 살린다, 양식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 뭐냐면 양식이 중심되어 있죠.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이다, 그거예요. 양식이 중심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만나를 줬는데 만나를 먹어서 내 배가 부른다, 그게 중심돼 버리면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만나는 한수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먹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만나를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걸 먹고 배가 부르는 게 목적이 돼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만나건 뭡니까? 물론 성경이 만난데 다른 식으로 비춰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 만나예요.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여러분을 살려놓은 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만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가지고 그냥 내 육신 배불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먹는 건 먹는 거고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그 목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어지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목표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맡긴 그 뜻을 내가 다 이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껍데기,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 조건들, 환경들, 비록 그것들이 악조건이고 또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에 대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신 기회다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다. 결국 신자가 이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그걸 확실히 알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범죄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범죄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한다. 그래서 범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냐면은 1절 끝을 보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러한 범죄라는 게 나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유혹을 받지 아니하면은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유혹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거든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 짓도록 부추기는 밖의 일을 말합니다. 밖의 일. 외부에서 내가 죄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죠. 우리 내부에는 평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간혹 내 하나님 말씀 참 듣기 싫다 그런 마음들, 교회 나가기도 왠지 싫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심지어 흔들거림입니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외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내가 신자인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혹시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내한테 벌을 낼지 모른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억누르고 잠재워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유혹이 딱 올 때 그 억누른 것이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범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죄 지은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이럴 길을 경우에 그런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그걸 말하는데 1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누가 필요하냐면은 결국 신령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교회에 필요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교회 내에 모든 신자가 전부 똑같이 죄만 지은, 죄 지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죄를 지어도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그는 말을 못 합니다. 말해봐야 니나 잘해. 너도 나와 똑같은 뭐라카노 이런 말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신자가 그냥 다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간다 하면은 남이 죄 지을 때 그걸 갖다가 충고하고 권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 혼자 천당하기 산 같지만 실제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 강조한 대로 내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보고 공부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왜 필요하냐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 형제들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령한 사람이 필요하는 거예요. 뭐 저 혼자 예수 잘 믿고 저 혼자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어떤 신자는 앞서가는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신자 뒤처지는 그런 신자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이 부족이 모여있거든요. 그럴 때 뒤떨어진 사람, 뒤처진 사람을 도와주라고 지금 있는 것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등산할 때 여러 사람 같이 할 때 산을 많이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정상까지 탁 올라가죠. 근데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의자에 앉아서만 있던 그런 사람들, 배만 툭 튀나온 저 같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안 쉽습니다. 계단 한 몇 개 올라가 벌써 새끼 태고 후축 쳐지는 게 그런 사람들이죠. 못 올라가요. 그럴 때 사람 평소에 운동 좀 안 하고 하면 툭만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제일로 운동 잘하고 좀 등산 잘한 사람이 맨 뒤에 쳐져가지고 맨 뒤에 있어가지고 뒤쳐진 사람이 있으면 가방도 메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간 기쁨 같이 맛보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은 네 신앙 와 이런 너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역할은 혹시 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없나? 혹시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없나? 혹시 내가 좀 기도해주고 내가 좀 권해줄 그럭할 정도로 침체된 사람, 타락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줘가지고 신령한 사람 뽑아놓는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뭐 신령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신령한 사람을 목사, 장로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사라는 것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는 목자, 뭐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성경은 장로라 이렇게 불러요. 장로다. 그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고 이제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 장로가 나오거든요. 그럼 목사를 그냥 가르치는 장로 그리하면 될 건데 뭐 별하지도 않는 높지도 않은 그런 사람 별스럽게 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도 꼴이 이렇지만 장모입니다. 명석이 장모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약한 신자들 또 교회에 잘 못 나온 그런 사람들 또 교회 불평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돌아보기에 세워놓은 그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우리 이영민 장로님 같이 그런 장로님이 그런 역할을 세워놓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성경은 이것 다 끝나 이것으로 장로 다 끝나버리는데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장로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뭘 세우냐면은 여자들 가운데 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놓는데 그 사람을 권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권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자꾸 남에게 찾아가서 신앙을 도와줘 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권사는 계시죠?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는데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부담 간다.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을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권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우리 권사 아니지만 만약에 권사가 권사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럴 때 또 현대교회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월급 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공짜로 시키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돈 주면 시키자. 돈 주면 지가 하겠지. 그래가지고 돈 주가지고 당신 이런 일 하라. 그래 세워놓는 게 전도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전도사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처럼 교회는 집사 장로만 있어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현대 교회가 바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명칭을 붙여가지고 권사 전도인 그것도 모자라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 장로 이것만 가지고 다 됐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뭘 안 하냐면은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에이 돈 줘가 시키자.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 그 사람들이 뒤처지는 사람을 도와줘서 다 같이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 신령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않은 사람, 범죄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범죄한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범죄했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신령한 사람의 할 일이 뭐냐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 모든 관심이 주의 법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속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범죄한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한번 즐겨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미 그 관심 대상에서 교회는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교회에 관심을 둬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주의 법을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은속교회가 그리스도 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관심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령한 사람을요 쉽게 생각하지를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령한 사람 그러면은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일 뭐 열심히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은속교회에 넘칠 수가 있을까 거기 관심 두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그걸 항상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좀 신자로 빼야 돼. 신령한 사람. 그런 분들이 신령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모든 행동을 옮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의 법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 생취된다면 나는 어떤 욕을 받아도 괜찮다. 이런 각오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석교회가 이런 신령한 사람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할을 다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그리스도의 법,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뭐 사랑이라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용서예요, 용서. 그리스도의 법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만 들어온다고 했죠. 용서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은석교회 안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폐에서 끊어버립니다. 용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몽땅 용서받은 사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주의 법의 성찬 뭡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용서받은 존재인 걸 알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곳이지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용서만 가지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신령한 법을 가지고 항상 성도를 대하는 것, 이게 교회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세상 일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당신은 왜 우리를 용서한 주의 법을 모릅니까? 당신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는 그 욕심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떠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성공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런 말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 말 할 자는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짜 이 땅의 성공은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성공이 아니다는 걸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 신령한 자고 신령한 사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령한 사람은 결국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가가지고 주의 법을 알려줄 그런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석교회가 주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자기를 위해 할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일은 없어요. 교회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보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걸 항상 깊이 생각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전에 말한 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 위해서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한 결과가 자랑이에요. 남이 나에게 해줬는데 그 일을 내 자랑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절의 이 말은 것은요, 네가 일한 걸 자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신자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내 할 일 찾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네 할 일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면 자랑할 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일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할 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절에 뭐라 하면은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짐을 지라. 앞에서는요,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뒤에서는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 그 남을 돕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다. 그 짐을 지라.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강의는 오늘 시간으로 마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두고 삽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면 우리 은석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건 분명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내세우는 것.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자. 그 자가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범죄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함께 천국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오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다 해가지고 거둘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둘 게 있습니다. 다 거둬요. 육체를 심는 사람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가 거둡니다. 거두긴 거둔데 한쪽은 썩어질 거고 한쪽은 영생이란 말입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교회도 육체를 위해 심으면 분명히 거둡니다. 거두지만 다 썩어질 거다. 사라지고 없을 것만 거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자신이나 또 우리 은석교회나 우리가 다 함께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다 함께 영생을 거두면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심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가 신령한 신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스스로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자라가는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분 좋은 일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뒤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낙심할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석교회가 이런 신령한 자로 역할을 스스로 잘 감당하면서 주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서 마지막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교회로 남아지는 주님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